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걷는 길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담대히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 속에서 참된 소망과 만족을 발견하며 저희들 오늘도 고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정,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이 자리에 나옵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어서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259페이지 정도 되네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 5월 둘째 주, 첫째 주죠? 첫째 주 때는 제자반 기도원 올라가는 바람에 또 우리 조 목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거기서 또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내일이 야드세일이더라고요, 그죠? 예. 혹시 오늘도 집에서 물품을 가져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일찍이 가져오시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야드세일도 그렇고 전교인 수양회가 좀더 시간이 남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다음 주 돼요. 예, 바로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가족 수양회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또이 말씀이 나를 또 깨우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면서 들으셔서 또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바꾸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뭘 나눴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시죠? 예.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4장부터는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하고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땅 주민과 이렇게 막 말싸움을 하시는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 논쟁한다라는 의미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땅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이 법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으로써 이 법정에서 그들의 죄악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언약은 더 이상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언약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 구체적인 고소의 내용이 나오죠. 그 고소의 내용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이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백성이 그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짓된 마음이 없는 진실된 마음인 겁니다. 속이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죠.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속임을 베푸는 마음이 아닌 것.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진실함이 없고 속임을 베풀고 거짓된다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는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애도 마찬가지죠. 인애라는 것은 뭡니까? 확고부동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된 요소입니다. 그 언약의 대상에 대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또는 사랑, 친절, 자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이 단어가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는 이 인애를 바탕으로 하여서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 부부가 그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애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랑은 깊고 지속적이어야 하고 또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애가 없다면 정말 이 사랑의 마음과 그 지속된 어떤 그런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그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식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속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알신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바알신이고 어디까지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런 혼합된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는 진실도 없고 또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됐습니다만 그것을 직설적으로 2절에는 그들의 죄악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뒤이은다라는 것은 서로 보복한다라는 거죠. 보복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보복적인 살인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호세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신앙적인 문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제요, 이방에게 예배하는 문제인데 지금 2절에서는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예요. 저주하고 살인하고 서로 보복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문제가 서로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그 행위는 서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데 그 행위가 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나쁜데 그 행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행위는 좋은데 신앙이 나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금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나타나는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이 슬퍼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자, 들짐승, 새, 물고기가 다 쇠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이 땅이 축복을 받는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문제가 이 땅이 저주를 받는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호세아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의 결과들을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결과들을 우리의 자연에서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공해와 또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변화들. 이 세월호 참사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밖에 모든 자연 재해나 사고 같은 것도 그것은 다 죄의 결과이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인간만 타락하고 인간만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계가 다 그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시 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순리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백성들이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면 이 말씀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안에 진실이 있습니까? 거짓 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속임이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과 헌신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진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신자보다 오히려 말을 앞세우고 말빨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언제나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은 도대체가 알 수 없을 만큼 참 변덕스러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신자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진실돼 보이십니까? 이 진실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진실됨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서로서로를 참 믿지 못하는 사회인데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도 교회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고 교회 새로 온 사람도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을 오픈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어떤 그런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어떤 때는 속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저나 집사람이 가지는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상하게 신자들을 신방을 하고 나면 새로 와서 이제 얼마 이제 교회 이제 정착하고 또 이렇게 잘 적응하는가 싶어서 이제 또 이렇게 같이 가서 신방도 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나면 뭔가 교회에 불만이 있고 뭔가 어떤 핑계를 대고 교회를 나가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신방만 가면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이 신방 가서는 아주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나가는 이유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중에서도 신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남아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 앞에서는 언제나 진실된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제자반을 하고 사역반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 마음과 속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된 그런 신자가 오늘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이렇게 사실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기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으로 뭔가 저에게도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실된 어떤 기도자는 정말 그 기간이 정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반면에 이렇게 좀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금방 지치셔서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안 오시는 것을 늘 저는 말은 안 하지만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과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정말 그들에 대하여서 존경할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 하나가 신앙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장로님들을 보실 때나 또 이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시는 권사님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그 마음이 누구보다 진실함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더욱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사랑, 그 헌신된 마음 있습니까? 이것 또한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이벤트, 어느 한 행사에 헌신된 마음을 가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헌신됨이, 그 인애가 꾸준히 끝까지 가는 어떤 그런 인애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가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 지금보다 한두 세대 위에 우리보다 먼저 사신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뜨겁고 열정을 다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더욱 힘쓰고 더욱 가진 것을 드리려고 하고 내가 물질로 드리지 못하면 주일마다 꼬박꼬박 성미를 준비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무조건 헌금을 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까지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실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지금도 아직 나 살기 바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편해지고 싶고 언제나 핑계와 변명거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봐달라라는 어떤 그런 요구와 간구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인애가 없다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참 염려가 됩니다. 오늘날 과연 헌신이라는 것이 있을까? 우리는 헌신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우리의 사업에 헌신을 하고 우리 자녀의 일에 헌신하고 다른 내가 좋은 것에 헌신을 하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거의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알아도 그렇게 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생활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뿐 아닙니까? 자기 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죠. 내 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피의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을? 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있고 여기 성가대세계 배시몬이라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듯이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를 법정에 세운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까?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의 지적과 이 경고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는 목사만 괜찮고 다 엉망이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 제가 목사라고 저라고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문제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제사장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제사장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절, 5절은 조금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해석학자들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백성들이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제사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위도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제사장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2인칭인 너라는 것은 다 제사장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가 일러주었어야 하는 겁니까? 누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여기 원어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여기 속죄 제물을 먹고 이렇게가 아니라 원어에는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속죄 제물을 먹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제사장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음식을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속건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만 아마 제사장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다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마치 그것은 그 백성들의 죄를 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사장이라면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저 백성들이 드린 그 재물에 탐을 내고 그 재물을 그 희생 재물을 삼키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그 내용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책임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리더십이 부재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과 혼합된 그런 신앙 속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그 일들에 대하여서 방관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려한답시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그냥 봐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여러분들을 이끌기에 합당한 영적인 리더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시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네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제가 기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사실 여러분들이 답할 문제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옳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도 사실은 물어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호세아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하여서 상당히 두렵고 또 떨리고 그 책임감과 더불어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하게 전하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올바로 인도를 했다면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는 대로 이끌어지고 그 안에 진실함과 또 인애가 더하여지고 그 삶이 변하고 그 가치관이 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여전히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저 자신이 상당히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의 문제는 언제나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만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잠깐 보죠. 사도행전 20장 25절. 사도행전 20장 25절. 25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하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과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요 구절 속에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어지럽게 합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출몰합니다. 제가 한두 주 전에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를 제하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뭐라더라 전혀 이름 없는 믿을 수 없는 어떤 이단에 가까운 그런 종파가 한국에 500여 개나 된다더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사이비를 제하고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지 못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또는 교회를 불리고 교회를 크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목사들도 예전에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진실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살았습니다만 오늘날 먹고 살기 좋아지자 사실은 목사들도 탐욕에 눈을 뜨고 좋은 것을 바라며 목사도 밥벌이로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목사들도 이렇게 좀 여러 분야별로 많이 나뉘어져 있죠. 뭐 음악 목사, 찬양 목사, 뭐 지휘 목사, 또 행정 목사.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데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께로 받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서의 이 주석에서 지적하는 주석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즘 얼마나 이런 소선지서, 호세아서나 아모스나 미가서 이런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지 않죠.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호세아서 1, 2, 3장을 이렇게 봐오면서도 사실은 호세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못 듣죠. 호세아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지적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도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이 일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저나 목사만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겠죠. 물귀신 작전으로 저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 제사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제사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제사장은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로서,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여러분들도 함께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닮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고 또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전교인 수양회입니다. 이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실함으로, 어떠한 진실함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